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녕히 거하리로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인물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그는 훌륭한 자질과 수려한 외모, 그리고 겸손하게까지 한 그의 자세로 인하여서 그의 앞날은 매우 밝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변질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점점 더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인간의 판단을, 그것이 그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살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은 매우 대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풍성한 삶이다,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다윗, 우리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축복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시를 통하여서 나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하늘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것을 모두 여러분의 평생을 삶을 통하여 누려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70여 편의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했던 그 다윗의 시가 70여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16편은 이 시편이 시작하면서 믹담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것은 이 불에 금을 이렇게 연단한 것, 그런 아주 금을 이렇게 단련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황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믹담에는 이 조각하다, 또 이게 색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과 또 다윗의 시의 56편에서 60편 고시가 특별히 그 믹담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시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황금과 같이 그런 소중한 시의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신앙인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조각하고 새겨넣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또 되새겨야 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6편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 구약의 말씀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약에서 그 말씀에서 예언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이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오늘 말씀은 마치 금광석과 같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마 여러분들 아시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증거하면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누구를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7절에서 거기서 내가 줄여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했을 당시에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천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가 죽었을 때 바로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이미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묻힌 지가 오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썩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오랜데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도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 가운데, 그의 씨 가운데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부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겁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린 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16편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의 시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자가 구원되는 축복에 쓰임받은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보다도 이 다윗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 청년 시절부터 제가 말씀 안에서 이 다윗을 봤지만 이 다윗의 삶은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까고 까보면 또 나오는 마치 양파 껍질 까듯이 그 내용이 또 나오듯이 굉장히 우리가 그의 삶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삶을 큰 그림에서 빅픽처에서 줄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큰 그림에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울왕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그렇게 불행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워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삶을 복된 종말로 끝맺게 했는지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출발했는데 잘 나간 듯한데 그 끝이 불행한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뭐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꼬인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 끝이 풍성하게 끝나는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복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의 삶을 복된 종말로 끝내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조적으로 지난번에 사울왕에 있어서도 제가 같은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울왕에게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울왕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절대적인 믿음을 제가 좀 더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란 겁니다. 살아계신. 뭐 여러분 속으로 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뭐 하나님이 죽으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삶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또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뭡니까? 그들은 그 신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신이요, 거짓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에 표시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바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0대 미소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볼이 볼그레한 이 동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나와 싸우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가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46절 4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너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란 겁니다. 다윗의 이 겁없고 이 담대한 것은 그가 비록 10대의 어린 미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용맹함은 어떤 성인이나 어떤 장수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 것인가? 참으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범죄했습니다. 그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서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시편 118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기까지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이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와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감히 나 앞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행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많이 하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 너의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죄사함 받은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로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믿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샘플로서 그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갈대아 우르 그의 조상이 있는 땅에서 아비의 집에서 불러냈다고 하셨습니다.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손이 없었습니다. 80대 후반에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몸에서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봐라.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저 별을 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저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배가 하나님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되세요? 그렇게 불만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확한 정의라고 다윗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다윗은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다윗의 이 고백은 뭐냐 하면은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했는 그 시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는 뜻이고 그 죄 없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됐다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왜 행복했느냐? 왜 행복했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그 많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내가 하늘 가고 천국 가고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거지. 그 행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의인의 그 기쁨을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70여 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썼을까요? 이거를 쓰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줄 것 같고, 이걸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라고 불러줄 것 같아서 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억제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바로 행복해하는 자의 삶을 그는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든 것은 의인의 삶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도전받고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삶을 적용했다. 제가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방금 조금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죄 없다고 불러주시는 것. 죄 없다고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됐다. 참 그렇게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 믿습니다. 근데 뭐가 참 부족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을 그 신분을 누리게 됐는데 정말 내가 그런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열심과 노력과 그 소원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물론 그 믿음은 귀한 것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철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명령을 쫓아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쫓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구약의 성도들에는 이것을 하면 구원을 얻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율법을 행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적극적인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려서 그를 사랑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을 적용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윗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뭐 행위를 통하여서 뭐 그렇게 의롭게 되기도 하고 뭐 구원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구원자를 멀리서 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는 더 열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입술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뭐 당돌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환히 꿰뚫어보시는데 뭐라고요? 내 속에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도 안 짓고 자기가 그렇게 잘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감히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범죄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나의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단하는 그 믿음을 다윗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그가 죄사함 받은 그 행복이 있었으며 그가 의로운 그 믿는 자의 삶을 삶으로 실천했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했느냐라고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이 뭔지를 제가 봤을 때 다윗은 그의 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저는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 오장육부, 나의 있는 모든 이 신체 구조,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것을 내 모태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이 육체, 이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 나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71편 6절에는 그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죠? 어떻게 의식도 없는 그 태아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미 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의지한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모태에서 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뭡니까? 태초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다윗이 다윗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겁니다. 다윗에는 어떤 행동과 어떤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렇게 놀랍게 자기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그를 건지신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절을 시편 16편 11절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그 고백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통하여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물론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확실한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지 내가 어떻게 여호와 집에 거할지 그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정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다윗에서 보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능력과 나의 방패되고 나의 산성되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과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의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악과 나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나가심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려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 주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